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저 사람이 어떤 논리에 취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신앙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신앙은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낸 그런 교묘한 사상이나 공허한 어떤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고 우상과 그런 미신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세상 사상과 생각과 미련한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과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데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 더 많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영혼과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축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축복,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축복은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것은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데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영혼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거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대칭이 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육신과 영, 두 가지가 대칭이 되죠. 그리고 또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6절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원어에는 이것이 수동태로 적혀져 있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만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육신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으로 딱 돌아가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을 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했을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을 때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같이술잔을기울이고있으면그러면사람들이나를어떻게볼까이렇게모든것이영적으로생각되어지는사람입니다그래서그마음안에는하늘의사냥개가있습니다즉하나님의말씀이항상그를쫓아다닙니다그래서무엇을하든지모든것을다영적으로생각합니다이사람이바로그리스도인인것입니다여러분그런데우리가알아야할것이있습니다그리스도인안에는이영적인생명의원리가있지만그러나그리스도인이라고해서완벽하게모든것을다영적으로하나님의말씀에즉각적으로다순종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것입니다여러분들이때때로이런말을합니다영적그리스도인육적그리스도인이런단어를표현하는데그런데여러분이것은우리를오해하게만듭니다육적인그리스도인이있을수있느냐없습니다육적인그리스도인이라는것은존재할수없는말입니다영적인그리스도인은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육적인그리스도인이라는말을우리가바꿔야되는데육적인그리스도인이라는게있을수가없고영적인그리스도인이우리의삶을살때에이영적인그리스도인안에도육신과의싸움이있다는것을우리가이해해야됩니다여러분그러므로우리들은우리자신안에우리가하나님의생명이있어서그영적인생명의원리가우리마음가운데있어서하나님께순종하려고하는마음이있지만우리가그말씀에완전히순종하지못하는여러가지이유들이있는데그것은우리안에육신과의싸움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여러분우리는이두가지를잘분별할수있어야됩니다우리가육신의생각가운데살아가는사람이라면그사람은자신안에생명이없음을알고정말각성하고하나님앞에자신의영혼의구원을위하여진지하게끝까지하나님앞에간구해야합니다거기에분명한해답을얻고그리스도안에서하나님께서내게영적인생명을주셨다는것을알고붙들기까지쉬지말아야합니다그러나여러분우리가정말내가하나님을사랑하고그리스도가나의구원의구주시라는것을믿고거기에서죄사함의은혜를누리고하나님을사랑하는마음이있지만내가하나님께순종하며살아가는데어려움이있다면여러분우리는그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도배워야합니다오늘사도바울이우리성도들에게그것을가르치고요구하고있습니다육신의생각은사망입니다여러분우리가이런사람이상태에있다는것은너무불행한것입니다그러나영의생각은생명과평안이라그랬습니다모든것을항상영적으로생각하고거듭난자로서살아갈때그사람은반드시생명과평안에이르게되는것입니다그러면여러분우리에게있는갈등이있습니다내가내안에정말영적인생명이있고내마음안에있는주도적인성향은하나님의말씀에순종하고영적으로살아가는것이지만그러나내가하나님께순종하는일에많은어려움이있다는것을여러분우리가경험하고있지않습니까여기서우리는절대로혼란에빠져서는안되는것입니다갈라디아서에서사도바울은여기에대해서이렇게말했습니다이것은그리스도인을향해서하는말입니다내가이르노니너희는성령을쫓아행하라그리하면육체의욕심을이루지아니하리라육체의소욕은성령을거스리고성령의소욕은육체를거스리나니이둘이서로대적하므로너희의원하는것을하지못하게하려함이니라고말하고있습니다여러분여기에서우리는분명히알아야될것이있습니다영적인그리스도인영의생각을가지고살아가고있는그리스도인안에도육체의욕심이있어서성령의소욕과육체가서로를거스리며대적하므로우리의원하는것을하지못하게하는영적인투쟁이있다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는우리자신안에서이것을분명하게인식하고있습니까우리가하나님을믿고그리스도를주님으로고백하는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일,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투쟁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적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영에 속한 생각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욕망이, 진정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 돈의 우상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바치고 거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생명과 평안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다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생각이 무성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은 예배 드릴 때 한번 들으면서 어쩌다 한번 섭취하면서 지나가면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영적인 생각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온통 육신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사탄이 거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나무에 피는 꽃과 같다고 청교도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나무에 꽃이 몇 개나 피니까? 물론 한 개, 장미처럼 한 개 피는 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벚꽃의 나무가 얼마나 많이 피니까? 수없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무에 피는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꽃이 만발해도 열매는 적게 달립니다. 꽃이 다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피고난다음에그것이열매로남을때많은꽃들이그냥져버리고열매가거기에달려서열매를맺기까지는여러분거기에있는얼마나많은나무의그작은열매들이떨어져버리는지모릅니다여러분그것이우리의영적인삶의한원리를가르쳐줍니다여러분우리들은사람의마음에떠오르는내면의생각이이렇게꽃이벚꽃나무에벚꽃이무성하게피는것처럼우리의마음은영적인생각으로무성해야합니다그럴때우리들은거기에서하나의열매를볼수있는것입니다그런데꽃이하나도안폈어요그럼열매가맺힙니까안맺힙니다여러분그러므로우리는우리자신을살펴보아야됩니다우리의마음은생각의창고라고하였습니다우리의마음우리의마음에무슨생각이가득차있는지를한번살펴보십시오우리의마음에서가장자연스럽고빈번하게일어나는생각들은우리의마음의창고에무엇이있는지를보여주는것입니다우리의마음가운데하나님의말씀이풍성히거하면우리의생각에서는항상영적인생각들이나고하나님의말씀을따라서내가무엇을해야할것인가벚꽃에그꽃이활짝그나무를덮어버리듯이우리의생각에영적인생각이무성해야하는것입니다그것이그리스도인의내면의상태여야하는것입니다영의생각이우리의일상적인생각이라면그사람의마음은신령하고그리고그사람에게서많은영적인열매들이있는것입니다생명과평안이그사람의마음을주도하게되어있는것입니다여러분그래서마태복음12장에서예수님은이렇게말했습니다선한사람은그쌓은손에서선한것을내고악한사람은그쌓은악에서악한것을내느니라이렇게말했습니다여러분우리의마음에창고에무엇이들어있습니까거기에영적인생각이풍성하게쌓여져있으면우리의말과행동이하나님이기뻐하시는그런영적인삶으로나아가서거기에풍성한생명과평안의열매를맺게될것이지만그러나여러분우리의생각이온통세상의것들이가득차있다면여러분우리의삶에서누릴수있는것은없습니다마치사망과같이어둡고캄캄한날들이우리앞에펼쳐지게될것입니다여러분그렇다면우리가해야할일은분명합니다우리의마음가운데신령한것을쌓아야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우리의생각과마음의성향이영의생각이주도할수있도록해야하는것입니다거기에생명과평안의열매가맺히는것이바울이말하는영적인원리입니다이생명과평안을누리기위해서힘써야할영적인생각이무엇입니까여러분우리는여기에서우리마음가운데힘써야할세가지를생각하고자합니다첫번째는우리의마음이이렇게저렇게방황하지않도록우리를잡아줄수있는확실한영의생각은하나님의말씀입니다하나님의말씀에귀를기울이는자가될때에우리의마음가운데영적인생각이풍성해질수있습니다여러분우리는정말하나님의말씀에귀를기울여서거기에서영적인생각을얻기위하여서우리가수고하고있는자인지한번돌아보십시오우리의마음에는육신의생각이변덕스럽고요란스럽게일어나는그런사람들이있는데그런사람들은거의말씀을듣고깨닫지못하는사람들입니다말씀을듣고깨닫는것이없으니까마음의생각도다세상적이고분주하고복잡하고근심에가득차있는것입니다그러나여러분하나님의말씀에귀를기울여서그말씀을듣고그말씀이우리마음안에들어와서우리자신을하나님앞에세우면그순간부터우리마음가운데육신적이고세상적이고잡다한생각들이가라앉기시작합니다하나님의은혜가우리마음가운데단비처럼내리면우리마음안에있는오래된죄악된모든먼지같은생각들이다가라앉게되는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은혜의 담비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생각을 솟구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려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동산 투기해야 되고 주식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력을 쌓아가지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삶이 내 사람의 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학을 4개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못하게 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도록 악한 생각을 넣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한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면 그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고 죄악을 뿌리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렇게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것들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죄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죄의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생각들을 더 자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실체로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멀찍이 떼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삶에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 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말을 100번 들어도 삶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교훈을 설교하는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점에 가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교부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코너가 뭔가 하면 자아개발 코너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밀리언셀러 아닙니까?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투자의 비법, 이런 것은 수없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해주면, 그런 얘기해주면 신선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면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가운데 신령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까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은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경험하면 되고 이 땅에서는 정말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 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다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것,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죽은 후에 가서 누리게 되는 황금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묘사적 비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서 슬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각, 그 은혜가 영원토록 확장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영원토록 확장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더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빛을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빛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날들을 자주 묵상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놀랍게 천국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재의 삶은 매우 힘들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날에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항상 세상에서 부요하고 그리고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두시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영적인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열린 영광의 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영광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그때는 그리스도와 우리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천국이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합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허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이해하고 지금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97페이지 이 몸에 담아는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